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예언약과 율법을 새언약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서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약을 새롭게 풀어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로 오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하고 4장에 걸쳐서 새언약에 비추어서 예언약과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4장까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비교하시며 그 관계와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주셨냐 하면 옛언약은 율법, 그리고 새언약은 성령님으로 비교해서 알려주셨고 율법의 돌판을 주셨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율법을 주셨다, 그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인물을 비교를 하세요. 이제 예언약과 새언약을 비교하실 때 모세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언약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새언약의 백성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비교하여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왜 언급하시는가를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언약, 즉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약하면 모세가 대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구약에서 최고의 영광을 소유했던 자로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 이보다 더큰 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모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모세보다 더큰 이가 없다. 그래서 모세를 바라고 모세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은 영광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모세와 같은 분이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 이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주셨고요. 정말 눈에 보이는 열 가지 막 재앙들이 일어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이런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영광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의 돌판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였지만 모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은 뭐 환상을 통해서 뭐 꿈을 통해,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의논했던 놀라운 특권을 누리던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였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해 주신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모세는 한 가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듯 말씀을 나눈 후에 그 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이 났던 자였어요. 이거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예언약의 중보자였고 최고의 선지자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새언약의 중보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였다면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가르쳤던 바를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밖에도 이제 그 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예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의 영광과 특권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새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영광과 특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모세가 누렸던 그큰 특권과 영광, 정말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친구처럼 대화도 나누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도 받아서 전하였고 예언약의 중보자였고 뭐 엄청난 이적을 행하였고 이 모든 큰 영광과 특권이 있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언약의 영광과 특권에 비하면 그것조차도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영광,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때, 그리고 엄청난 이적이 행하여지던 때. 그러나 그때의 영광과 특권이 아무리 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에는 절대 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세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모세의 영광은,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새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특권을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증거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다 지나갈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이 왔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새언약의 영광의 현실을 왔는데도 당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세와 예언약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이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쉬운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완전한 영광이 왔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거는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언약에 젖어 살았던 자들, 율법에 젖어 살았던 자들에게는 더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새언약의 복음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모세가 주장했고, 예언약이 주장했고, 율법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예전의 출애굽 때의 영광을 회복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애굽에서 구해줬던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떡을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먹을 것을 풍성히 내어주시고, 세상 영광으로 인도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율법의 규례에 따라 살았던 자들이죠. 할례를 받았고,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고, 온갖 제사들을 드렸고, 정한 음식, 그렇죠? 율법의 정결법들 매일매일 지키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600몇 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세부 지침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do and don't라 그러거든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십계명을 610가지로 만들어 그걸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 영광이 하나도 땅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버리기가 쉬웠을까? 율법에 젖어 있는 습관과 모든 예식들을 버려야 하고 새 언약 아래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 정말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살았죠. 예언약과 율법에 매여 살던 자였고요. 율법의 열심 때문에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열심으로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 감히 자신은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소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 아니, 자기 자신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먼저 사도 바울의 삶에 일어났나요? 사도 바울이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소유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였나요? 모세가 만났던, 모세가 그 영광을 반영하며 광채가 빛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목격하고 난 후에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모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서 더 이상 예언약과 율법과 모세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여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언약과 예언약의 중보자의 영광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야 되는 영광이었고 그것이 가르치던 새언약과 새언약의 중보자가 오셨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구약의 그 영광이 그랬죠. 그런데 더큰 영광이 왔다. 그리고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고, 이제는 질이 있을 영원한 영광이 왔다고 하세요. 구약과 신약, 예언약과 새언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발견한 후에야 모세와 예언약의 위치와 본질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풀게 되고 예수님과 천국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약의 본질과 위치가 무엇이었고 이제 새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약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약과 율법의 위치를 너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시냐면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사건을 가지고 오세요.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약과 율법을 새언약과 성령님에 비추어서 올바로 풀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어떤 배경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소의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수많은 3천 명이나 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져요. 이스라엘의 그 딱딱한 마음처럼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깹니다. 그것이 깨어진 후에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받으려고 갔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 이게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볼 거예요. 영광의 광채로 빛났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수건을 벗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예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가렸을까요? 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일단 읽어보면 어떤 그 느낌을 받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오기를 꺼렸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거룩한 광채 때문에 모세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한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마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다시 가리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 말씀 듣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 앞에서 말할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오히려 35절에 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를 직접 설명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 광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후에는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신 이유였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를 13절에서 풀어주십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좀더 다른 말로 풀어주세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했다고 풀어주십니다. 앞서 3장 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못 보게 하려고. 무슨 뜻일까요?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것이 모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모세는 자신이 소유했던 그 영광의 광채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만 주목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까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는 뜻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언약의 위치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약의 중보자 된 자신의 위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야 하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예언약의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모세와 예언약의 영광이 끝이었다면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겠죠. 그것이 다였다면.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는 더큰 영광이 와야 했기 때문에 자기와 예언약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과 예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새언약의 중보자와 그분이 가지고 오실 사언약의 영원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약의 위치와 본질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언약, 즉 구약이 증거했던 영광, 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순종하여 이 땅에서 번성하여 살아가는 예언약의 원리는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와 같았다는 거예요. 즉 잠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실로 증거되었다고 할지라도 곧 사라지고 없어질, 지나갈 것이었다는 거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거기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언약의 축복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순종해서 세상에서 복받는 이런 원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갔거든요. 그림자였거든요. 모세의 삶 자체도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 자신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했던 예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못 들어가요. 예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의 삶 자체가 예언약의 한계를 친히 증거해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언약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온전히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 자체가 사라질 영광의 광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 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모세가 자체가 그 삶으로 친히 증거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언약의 영광의 때가 와야 함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때가 오면 모세가 증거했던 그림자와 예표는 다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백성들에게 사라지고 없어질 모세와 예언약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나은 새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새언약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모세와 예언약이 가르친 새언약의 중보자와 새언약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모세와 예언약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여 이 땅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모든 기독교의 축복을 이 세상 것으로 연결하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전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심각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고 사단의 종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전히 예언약을 주목하게 하고 이 땅에 어떤 육체의 자랑, 율법의 행위를 주목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마음이 마치 그 예언약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십계명의 돌판처럼 딱딱하여 구약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와 구약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와 새언약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모세와 예언약의 위치와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그래서 모세와 예언약만을 주목하여 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의 육체 자랑을 따라 곧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는 그 얼굴을 가리웠던 수건을 벗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그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서 새 언약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예언약 백성들처럼 돌같이 딱딱한 죄인들은 모든 구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모세도 증거하였던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전히 자기 육체의 자랑과 이 땅의 축복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찾는 자들은 아직도 수건으로 그 마음이 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45절에서 4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모세를 바라는데 모세의 때를 기다리고 모세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데 그 모세가 그리고 그 모세가 대표한 모든 예언약이 나에 대해 증거하였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모세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만 아니라 모세가 쓴 모든 글과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실 영원한 새 언약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죄인들의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수건에 덮여 있어 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모호하게 쓰여져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알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육체의 자랑과 세상 정욕에 매여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찾고 있는 죄인들의 죄성이 모세의 글이나 모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예언약이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자꾸 구약으로 가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수건을 벗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셨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머물러 자기 영광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 모든 구약, 모세와 예언약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그래서 그 마음에 미련하고 더듬이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여전히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전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전하다가 구약으로 가가지고 또뭐 율법 잘 순종하면 복 받는 것도 전하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다시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것도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생명까지 바쳐 영원한 천국의 영광, 새언약에 변치 않는 길이 있을 영광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수건을 벗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모세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이 곧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 벗었다. 우리는 수건이 완전히 벗겨졌대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증거했던 영광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서 그 광채가 빛나고 있고 다시는 사라지거나 다시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여러분 한분한 분은 빛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더큰 영광과 특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 모세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모세가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지극히 큰 영광을 단지 잠시 동안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증거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언약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언약의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이르러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누리고 계신 모든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사환으로 좋은 거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아들로서 하나님 집에 충성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사환의 영광이 커도 아들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영광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다 우리의 영광으로 주셨고요. 성령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우리들을 예수님 영광의 형상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자라가게 하시고, 완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새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뒷부분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병들고, 죽어야 하고, 또그 밖에 세상에서 볼때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는 최고의 영광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누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바라는 영광,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광이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천국이, 새언약의 영광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져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면, 이 현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에서처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세상의 죽한그릇과 바꾸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수건에 덮여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수건은 누구에게로만 나와 올 때에 벗어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바라볼 때만 벗겨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 주신 천국보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만을 주목하며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빌리면 수건을 벗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새언약, 즉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께 구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너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복음을 깨달아야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분은 지금도 새언약의 영광을 소유한 분들로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 드러날 영광에 이를 것이지만 지금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대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시며 어떤 고난, 어떤 형편 중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새 언약의 영광과 축복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국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현실로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새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에 더욱 충성된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